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에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우리를 신자되게 하셨을 때에 그 나음과 유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을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나에게 주어진 유익이 뭔가 하는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오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이 뭔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좀 멍청한 짓이죠.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면에서 뭔가 나은 게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이런저런 아무런 유익됨 이런 것도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예수를 믿고 있다. 저는 그것을 좀 멍청하다, 맹목적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신자로서의 나음과 유익이 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 미국이란 나라를 생각할 때에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잘 믿을 거다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죠. 근데 사실상 미국이란 그 나라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신앙이지를 못합니다. 지금 미국의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기독교라 해가지고 굉장히 좀 잘못된, 변질된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실용주의에 빠져버린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한테 뭔가 유익이 있으면 옳고 유익이 없으면 틀리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것, 이걸 가지고 실용주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뭔가 유용하느냐 유용하지 않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익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배척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결혼을 했으면은 서로 뭐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또 아내가 아내 역할을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내 아내고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이 남편 역할을 못한다 해가지고 너는 내 남편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가지지 않죠.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생각이거든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그렇지를 못해요. 미국은 아내 역할을 해야만이 아내로 인정을 합니다. 아내 역할을 하지 아니한 아내는 아예 아내로 인정하지를 않아버리죠. 나한테 뭔가 유용하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편이 남편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역시 남편으로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뭐든지 나에게 유용하게 역할을 해줘야만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놓고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내 생활 속에서 내 생활이 뭔가 좀 나아졌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있는 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내 생활 나아진 게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는 게 돼버립니다.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실용주의 기독교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미국이 이러한 그 신앙 풍조에 깊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십자가가 뭐냐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이 나아졌느냐 아니면 못해졌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건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의 한국교회를 볼 때에 한국교회 역시도 이런 실용주의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에도 교회가 뭐냐 이걸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교회로 모여지는 것이냐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기보다도 자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얻을 유익들 이러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내가 남에게 유익이 되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유익을 보려고 하는 것 이러한 풍족 때문에 교회가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은 우리 교회는 열심도 없다, 사랑도 없다, 냉랭하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비판해버립니다. 반면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조금이라도 내한테 유익이 된다 싶으면 아주 좋은 교회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실용주의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교인이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대부분 장사를 시작한 사람은 내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이 단골 손님이 돼가지고 많이 찾아와서 물건을 많이 사줄 거 이것을 잔뜩 기대를 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찾아오지 않아버릴 때에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장사를 할 때 나한테 뭔가 도움이 별로 안 되니까 내 교회가 사랑이 없어 보이는 거 이게 당연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내가 교인인 걸 알고 많이 찾아와가지고 물건을 사준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은 과연 어떤 교회로 마음이 쏠리겠냐 그런 얘기죠. 당연합니다.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준 그런 교회에 마음이 쏠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더 좋게 보이고 그 교회가 더 믿음이 있는 교회로 보여지게 되는 게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속에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가게 많이 찾아와가지고 물건 많이 사주는 그런 교회가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로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되느냐를 가지고서 진리를 판단해 버린다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또다시 죽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 보면은 사람들이 진리가 뭐냐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이미 떠나 있습니다. 이미 떠나 있고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오직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란 말이죠. 요즘 목사들이 여기저기 세미나를 다니면서 많은 걸 굉장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 배우는 것도 뭐냐면은 이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걸 판단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과연 저러한 방법이 내 목회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내 교회의 부흥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여기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조건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도움이 안 되는 건 무조건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말을 하고 이것이 진리 우리 생명이다 아버지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교회가 뭔가 손상이 오고 도움이 안 된다면은 그건 진리가 아닌 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건 옛날 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이미 그런 풍조를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 유익이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닦아 먹더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내 삶에 유익된 것을 진리라 이렇게 여기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또 죽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또 말살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교회 유익이나 우리 삶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은 아예 버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더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이 세상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신자 유익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된 것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 최고의 유익을 확보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 비를 먹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다 그것만 가지고 이미 여러분들은 최고의 유익을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유익으로 여기지를 않고 있단 말이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그러한 진리, 그 진리를 내가 알게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최고의 유익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요. 병들고 아파 누워있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사먹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그 유익을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얼마든지 힘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뭔가 돈 없어 맥이 빠지고 뭔가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한숨 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라는 유익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 하는 것 이걸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한숨이 불평이잖아요. 예수님이 곧 내 생활에 유익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 고통스러울 때 믿음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유익을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정작 삶에 어떤 손해가 닥쳐올 때 믿음이 남아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남아있겠습니까?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사라지고 팽개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교회가 진리를 진리대로만 외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분명해요. 그것은 교회가 외적인 유익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교회에 찾아나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상상합니까? 나한테 유익을 주는 예수님을 상상하라고 교회를 나오더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이러이러한 면에 좀 도움이 안 될까? 유익이 안 되겠는가? 이걸 머리에 담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앞에서 십자가를 아는 게 우리 유익입니다. 백날 외쳐본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십자가를 알고 모르고 이게 관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된 것이냐는 여기에 관심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를 진리대로 말하지를 못하죠. 진리대로 말하면은 결국은 손님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입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복음이냐면은 교회의 유익이 되는 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이라 생각해버립니다. 그게 그네들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뭘 주장했습니까?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로 여기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게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이 너희 의가 되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것들이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또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지킨다 해가지고 유대인 되는 것도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다시 말해서 유월절 정신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도 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것이 진짜 할례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유대인 입장에서 어떤 반문을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내가 우리가 유대인 입장이 되어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율법을 주시고 할례 언약을 줬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할례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끊어지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요 무진장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얼마나 그만한 중요성이 있으니까 그렇다라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바리 와가지고는 율법도 무너뜨려버리고 할례도 무너뜨려버리고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그럼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율법 주고 할례를 줬냐 이런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 왔는데 그럼 그런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들이냐, 이러한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 그 재건교회가 신사참배한 후에 그 신사참배한 교회를 아주 그 죄인으로 취급하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는 그런 말이 쏙 들어갔단 말이죠. 그럴 때에 나올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그런 신사참배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죽어간 그런 사람도 지금 뭐냐? 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사참배했다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분명히 그런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는 그러면 신사참배 안 한다고 죽어가는데 그럼 그 유익은 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꼭 그런 입장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율법 받았고 할례 받았는데 하란 대로 했는데 근데 오늘날 와가지고는 할례도 몸이 한 게 할례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버리고 이 유대인도 이민적 유대인 진짜 유대인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럼 우린 뭐고? 이러한 반문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반문을 미리 예상해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런 정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은 범사에 많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유대인으로서 나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말씀 맡은 것이다 이런 의미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첫째라고 말하는데 첫째라고 하는 건 둘째 셋째 계속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첫째를 말해놓고는 항상 둘째를 말하지 않습니다. 1장 8절에도 첫째는 묶었었는데 그 역시 둘째 셋째 이걸 없어요. 둘째 셋째가 없는 첫째를 말합니다. 결국 첫째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중에 우선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오직 이거 하나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서 첫째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많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이냐. 근데 범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서에 범사에 감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에 감사란 말이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라 그 뜻이거든요. 기쁨이 있든 슬픔이 있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범사에 많다 이 말은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말씀 맡은 이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유익으로 다가온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 맡아 있는 이 자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유익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던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첫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나은 것, 나은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더 나은 것이라 이런 말을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고 할 일을 해라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유대인에게 말씀을 맡긴 것이었다 뜻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 것도 말씀 맡긴 것이고 할례 언약을 주는 것도 말씀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게 단순 율법을 지켜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맡았는데 말씀을 맡았다는 의미가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뭐 율법을 받아가지고 잘 보관한다, 뭐 잘 지킨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말씀의 정신을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겠다는 이런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스라엘 줬습니다. 의도가 뭡니까?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너희 속에 있는 그 말씀의 정신을 이 땅에 널리 드러내 있어서 너희를 내가 도구로 쓰겠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말씀을 맡은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라,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을 맡은다로서 그들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 앞에서 인간의 죄인됨, 그걸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정신을 드러내는 그들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말씀 맡은 자 할 일이에요. 우린 불의한 자다. 우린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켜가지고 구원 나갈 수 없는 그런 인간이다.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만 구원 받는다, 이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맡은 자의 이스라엘 할 일이었어요. 할 일을 행하면서도 우린 너희와 다르게 할 일을 행하는 것은 거룩한 민족의 자부심, 이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가지고 백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되었다는 것, 이걸 나타내라는 것이 바로 할 일을 맡은 이스라엘 일이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유대인 나음이고 유대인 유익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함으로써 그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족을 갖다 깨닫고 드러내는 그 자체가 진짜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익이 뭡니까? 그들은 생활이 윤택해지는 거, 이게 그들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붕황하는 거, 이것도 유익이 아니었어요. 오직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유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나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나은 점입니다. 그게 할례 유익이고 율법의 유익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유익을 외면해버리죠. 그리고 자부심으로 교만으로 나가게 된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눈에 보인 유익을 더 선호한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분명히 유익은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은 나은 것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유익도 아니고 외적인 나음도 아니에요. 신자로서 가장 최 유익은 내 부족을 알게 되고 내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의 유익이고 나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믿지 않는 자보다 외적인 것은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지를 마세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뭔가 삶에서 저 사람보다는 윤택할 것이다, 이건 우리의 그냥 망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유익에는 그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 나음은, 그런 유익은 하나님이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손에 쥐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게 된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유익은 있지만 다만 그 유익이 뭐냐면은 내가 나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여기에 유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유익이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 아니라고 쳐버립니다. 오직 복음은 내가 복받아서 이 땅에 부자되는 것,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기도원회가 기도해가지고 병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진짜 그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병 나왔다, 이건 평생 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건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 복음은 기도회가 병 나는 거. 이게 그 복음이에요. 내가 병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 나와도 죽습니다. 죽는 걸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병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것으로 뭐 천국 가는 인간 된 걸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자꾸 외적인 거에 유익을 두고 있고 거기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는 십자가를 아는 게 유익입니다. 콧방귀를 껴버립니다. 별것 아닌 것 느끼지거든요. 예수를 믿었다면 진짜 내가 뭔가 걸어가다가 돈이라도 뭐 10만 다 죽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복받는 예수 믿는 그런 표식이지 십자가를 안다, 예수를 안다 뭐 이런 게 무슨 유익이냐 그 말이죠. 이게 뭐 나은 것이냐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그 어떤 복을 받아도 그 복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십자가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할 때 그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것, 그걸 내가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 그걸 내가 소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요 오직 신자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고 복이라는 것. 이 점은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은 내가 신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 못 받아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은 돈 많이 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 이 땅 모든 게 쓰레기라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린 죽어도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귀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습니다. 근데 3절 보니까 그 말씀을 맡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세우려 하심이고 또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말씀을 맡긴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통해가지고 하나님 미쁘심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하겠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겠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말씀을 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말씀을 맡아서 실패를 해버려요.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의 그려간 목적도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미쁘심이 드러나고 참되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드러나냐면은 인간의 불의함, 이게 드러나야 합니다. 인간의 불의함이 드러나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인간이 악하다는 것, 이게 드러나야만이 하나님의 참되심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들은 우리의 불의함만 드러내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악한 인간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의가 세움을 받는다 그 말이죠. 말씀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겠다는 것,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불의함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내 속에서 말씀이 실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나 말씀이 하고 있는 일은요 뭔가 여러분들을 부지런 만들어가지고 뭔가 행하도록 하는 이게 말씀 일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 이것들을 발견케 하고 그걸 끄집어 내주고 있는 일, 그것이 말씀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게 말씀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룬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이렇게 악한 인간입니다. 고백하는 속에서 이런 나를 하나님 의가 살립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또 한 가지 반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6절 7절 보면은 그렇다면 인간의 거짓과 불의함이 하나님의 참되심과 의로움을 증명하고 드러내게 한다면 어떻게 인간의 죄에 대해 심판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인간이 불의해가지고 하나님의가 증거된다. 그렇다면 인간의 불의가 지금 요가를 돕고 있는 것인데 그럼 인간의 죄를 심판하지 말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반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할 때에 인간의 죄를 심판합니까? 죄인을 심판합니까? 죄인을 심판하죠.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인간이 심판당할 이유가 뭐냐면 죄를 범했다. 이게 심판할 이유가 아니고 죄를 범한 네가 죄인임을 모른다는 것. 이게 바로 심판받을 이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해도 심판 못하겠네요. 이런 말은 결국 자기가 죄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 생각에 정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어진 거 아니고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이 주어져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 율법을 가지고 자기 선을 쌓으려고 예를 쓰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죄인됨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다른 사람과 나은 점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 부족과 못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말씀 맡은 자의 더 나은입니다. 신자가 다른 사람과 나은 것은 어떤 의를 행해 나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그런 이 자기 인식이 있을 때 그때에 그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자기를 발견했을 때 그때가 최고로 나은 인간이 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 유익이에요. 다른 유익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대도 걸지 마십시오. 헛된 것에 유익에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는 십자가를 발견하는데 여기에 모든 유익을 두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무능함과 무능함을 알게 하고 죄인됨을 알게 해나겠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죄인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미쁘심과 참되심과 의로움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건 내가 죄인됨을 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의 최고 유익이라는 것. 이걸 하나 기억하시고 그 유익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가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받고 할례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이 나온 것은 말씀을 맡은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유익을 팽개쳐 버리고 항상 외적인 유익의 눈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부름을 잊고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 유익인데 우리가 그 유익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외적인 삶의 풍요로움에 그 유익에 마음을 두는 그러한 죄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 유익으로 최고로 삼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생을 하건 돈이 없어 힘이 들게 살건 그건 문제가 아니고 주님 계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간 될 것인데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유익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를 알고 십자가 아는 가운데에서 주어진 참된 유익, 그걸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간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